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직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해외에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이 어제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이들이 체류하던 나라와 탈출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북한 식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인도적 차원에서 망명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해 일해온 이들은 북한 체제의 회의를 느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달 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로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외화 상납 등 압박이 계속되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레인 방문을 마치고 이날 바그다드에 도착한 케리 장관은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 등 이라크 관리들과 네치리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와 잇따라 회담할 예정입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심각한 안보, 경제, 정치적 도전 과제들에 직면한 이라크 정부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라크 주도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소탕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커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번 이라크 방문은 ISIL이 지난 2014년 장악한 모술 지역을 이라크 주도 지상군이 탈환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연계단체가 시리아의 한 시멘트 공장 직원 300여 명을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은 시리아 산업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어제 시멘트 업체 알바디에사가 운영하는 다마스쿠스 공장 직원들이 반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관리는 산하통신에 억류된 125명가량의 노동자들이 버스에 실려 ISIL이 좀 더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미국 CNN 방송에 150에서 250명의 노동자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가 ISIL 공격 당시 140여 명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170여 명은 붙잡혔다고 정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과 터키의 새 협정에 따라 그리스에 있던 이민자들이 또다시 터키로 추방됐습니다.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머물던 파키스탄인 45명 등 이민자 80여 명은 오늘 터키 여객선에 실려 디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럽연합으로 망명 신청을 한 사람은 없었다고 그리스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관리들은 추방을 당하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닷새 동안 망명 신청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시민활동가 두 명이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 선박에 연결된 굵은 쇠사슬에 매달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상당수 국가들에서 익사가 어린이 사망 5대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85개의 나라에서 15살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 결과 48개 나라에서 익사가 5대 사망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는 15분마다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1년에 거의 17,000명이 익사해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베트남이 11,500여 명으로 뒤를 이었고 태국도 해마다 2,600여 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미얀마 지도자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약속한 대로 상당수의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시작했습니다. VOA 미얀마어 방송은 오늘 미얀마 정부가 지난해 체포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69명의 학생활동가들을 석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어제 정치범과 학생활동가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하고 이번 사면은 이달 중순에 있을 불교 신년맞이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진행의 최상진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주요 고객이던 한국 손님이 끊기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서 삭제했던 공산주의라는 말을 또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북한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아침에 서해안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체제의 회의를 느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해외 식당에서 근무하는 지배인과 종업원 등 13명이 집단 탈북해 7일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한두 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집단 탈북해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됐고 또 유엔 안보리에 새로운 북한 제재가 시작된 상황에서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이 집단 탈북한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인 이들은 북한 체제의 회의를 느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들 가운데 한 종업원이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거론했고 서로 마음이 통해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달 초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 채택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외화 상납 등 북한 당국의 압박이 계속되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이들이 근무하던 나라와 탈출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경로는 그동안의 관례상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3국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신변 보호 그리고 또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집단 이탈과 장거리 이동에 따른 긴장감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충분히 휴식한 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체적인 탈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모두 100여 개로 이 가운데 90% 이상은 중국에 있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해외 식당은 최근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여파로 한국인 고객의 발길이 끊겨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주요 고객이던 한국 손님이 끊기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중국 정부가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취업 비자 연장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북한 식당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연변 한국인의 안영철 회장은 7일 VOA에 연길에 있는 북한 식당 5곳이 한국 손님이 끊기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땅은 한 5개가 있는데 상당히 떠내졌습니다. 뭐 그도 안 가다시피 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 식당 이용 자제를 권고한 뒤 현재 한인들과 여행사들이 북한 식당을 거의 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안 회장은 북한 식당의 손님 가운데 한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상시엔 3, 40%, 백두산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엔 최고 80%에 달하기 때문에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길의 모든 북한 식당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부 전매되라고 봐야지.
문을 닫을 거로 보신...
예.
중국의 동북 삼성 최대 도시인 선양의 북한 식당들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양 한국인회 박용환 회장은 7일 VOA에 지난 2월부터 북한 식당 이용 자제 운동을 펼치면서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 매월 하는 소식도 있었고요. 북한 식당은 출입하지 말자는 그거를 내보냈고요.
네.
또 가끔 행사마다 항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많은 타격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저희가 뭐 가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은
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힘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박 회장은 한인 밀집 지역인 시타, 즉 서탑 지구에 10여 개를 포함해 총 30개에 달하는 북한 식당이 선양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양의 북한 식당 손님들은 한국인보다 중국 한족들이 더 많아 폐업 위기에 처한 다른 도시보다는 사정이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박 회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 북한 식당들 대부분은 한국 정부의 이용 자제 권고 이후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KBS 방송은 7일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의 북한 식당 15곳 가운데 3곳이 최근에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선양의 금평양관, 연변의 아리랑 식당도 최근에 문을 닫고 종업원이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KBS는 특히 강력한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현지인들도 북한 식당 이용을 꺼리고 있다면서 동북 삼성의 북한 식당 64곳 가운데 10%인 6곳이 최근에 폐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식당의 잇담 폐업엔 중국 당국의 대북 제재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소식통은 7일 VOA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2270호 채택 이후 중국 정부가 북한인들의 취업 비자 연장을 많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엔 전문 기술이 없는 북한인들에게도 취업 비자를 발급 연장하는 등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결격자들에게는 비자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종업원들이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하고 결격자는 아예 입국 금지를 당해 북한 식당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과거에도 북한이 말썽을 부리면 종종 이런 방식으로 압박했었다며 이 방침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각 기관에 대한 외화벌이 할당량이 높아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져 해외의 북한 식당 수가 급증했었습니다. 한국 당국은 해외 북한 식당이 지난해 말 현재 12개 나라에 130여 개에 달하며 연간 수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서유럽 유일의 북한 식당인 해당화 식당이 지난해 가을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심한 영업 부진이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의 북한 식당 암스테르담 해당화 식당이 지난해 가을에 문을 닫았다고 현지 한인 사업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화 식당이 규모가 큰 편이었지만 손님이 적어서 이미 가을 이전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인 사업가들에 따르면 해당화 식당의 주 고객은 식당 인근의 네덜란드 사람들이었고 현지 한인들은 호기심에 한두 번 방문하기는 했지만 자주 찾지는 않았습니다. 한인 사업가들은 해당화 식당의 음식 가격이 다른 식당에 비해 비싼 것도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2년 1월에 네덜란드 사업과 두 명과 합작해 암스테르담 평양 해당화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 식당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요리사와 복무원 등 종업원 9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인 업주와 북한 종업원들 사이의 불화 때문에 개업한 지 8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현지 언론들은 업주와 종업원들 간 불화에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업원들은 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업주는 북한 측의 의도적인 계획에 말려들었다며 반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12월 네덜란드의 한인 가운데 과거부터 북한과 교류가 있었던 사업가가 북한 측과 합작해 암스테르담 해당화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무역업을 하는 한 한인 사업가는 당시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주방과 손님 접대를 맡고 있었다며 손님 접대를 맡은 여종업원 5명이 중간중간에 노래와 무용 등 공연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식당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암스테르담 해당화 식당이 유럽 최초의 북한 식당으로서 북한 요리와 북한 문화 두 분야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고기 요리와 생선 요리, 냉면 등 면류와 밥, 전골, 생선회와 초밥, 전 등 다양한 북한 음식 식단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7일 현재 이 식당 웹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의 대형 여행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형 여행사 가운데 한 곳인 모두 투어 측은 수년 전부터 본사 차원에서 현지에 있는 북한 식당 이용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그 이후론 여행 일정 중 북한 식당을 일체 제외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투어 한용수 대리의 설명입니다.
약간 민감한 문제들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한 2, 3년 정도 전부터는 저희는 북한 식당 일정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긴 하겠지만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건이니까.
또 다른 대형 여행사인 하나투어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전인 남북관계 경색 이후 이미 북한 식당을 방문하는 일정 자체를 일반 패키지 여행에선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로 맞춤 견적을 받아 진행되는 행사들 가운데 북한 식당에 가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엔 간혹 들른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투어 홍보팀 조일상 과장의 설명입니다.
기업이라든지 학회, 학생 단체라든지 등등 해갖고 따로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식당을 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북 제재 관련돼서 이제 북한 식당 출입을 좀 이렇게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그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에 좀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마저도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익명을 요구한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한국의 대형 여행사들이 일정 가운데 북한 식당 이용을 빼고 있는 게 추세라면서 현지에 많은 북한 식당들이 철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도 북한 식당들이 많이 철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그만한 대부분 뭐 여행사 해가지고 별로 전파가 안 되는 분들은 모르겠으나 대형 여행사들은 지금 다 안 가는 추세예요. 아무래도 좀 입맛에 맞아 그 중국 음식보다 맞으니까 간 것도 있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많이 갔습니다. 스케줄 빼는 거죠. 그거는 대형 여행사가 정하는 거니까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이 앞서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이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게 교류협력법상 사전 접촉 신고 대상엔 해당되지 않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월 17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자금이 들어가는 여타한 행위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국 연변과 선양,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인 회장들은 VOA에 현지에서 한인들이 북한 식당 이용 자제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식당들은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막말로 비난한 데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북한이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또다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저급한 표현으로 한국 국가 원수를 비방하면서 핵과 미사일 추가 개발을 공언하고 물리적 위협까지 해온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무모한 시도를 조속히 포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평통은 어제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족 반역자라는 등의 막말을 퍼부으며 최근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에서의 북핵 외교 행보를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서 삭제했던 공산주의라는 말을 또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시장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또 이듬해인 2010년엔 당 대표자회를 거쳐 당 규약상의 최종 목적에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들어 공산주의란 용어를 부각시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6일 정론에서 공산주의자로서의 노동당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19일과 21일, 그리고 이달 들어서도 3일과 5일, 그리고 7일자에 잇따라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3일자의 경우 공산주의 사상을 생명처럼 간직하리 등 몇몇 기사에서 공산주의 사상의 실천을 다짐하는 각 분야 주민들의 각오를 전했고, 7일자에선 일면 사설을 통해 평양 려명거리에 연내 왕궁을 독려하며 공산주의의 이상적인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다음 달 초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도력을 강조하고 민심을 결속하는 수단으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다시 등장시켰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공산주의라는 말이 헌법과 당 규약에서 빠진 것은 공산주의를 단기간의 목표로 삼기 어려운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공산주의 자체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교수는 북한이 또다시 공산주의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데 대해선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 제1위원장과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리더십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공산주의적 시혜를 강조하면서 생산력을 이제 빨리 발전시키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70일 속도 또는 국가강력 제일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중앙정부의 배급체계가 붕괴되면서 북한 사회에서 퍼지고 있는 시장화에 대한 견제작업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이유영 교수는 북한에서 확대되고 있는 시장경제를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자기 체제 안에 포섭하기 위해 제도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는 과정이 북한의 기존 체제를 부정하고 자본주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진 게 아니냐는 설명입니다.
시장을 뭔가 자기 시스템에서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장을 뭘로 하든지 간에 어쨌든 시장을 인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논리 개발이 필요한데, 근데 시장을 정당화하든지 시장을 한다 그러면 반공산주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성에서 공산주의를 좀 다시 강조하지 않나 싶어요.
동국대 고유환 교수도 북한이 자강력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미루어 이번 당대회에서 개혁 개방을 전면화하는 조치를 내놓긴 어렵겠지만 시장화 현상을 북한 정권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시절 마지막 당대회였던 지난 1980년 6차 대회에서 당의 최종 목적이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제기하는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전략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중국에 제기하는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지적했습니다. 7일 홍콩의 영자신문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인민일보는 이날 칼럼을 통해 북한이 자국의 안보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간인 핵무기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바른 길에서 점점 더 벗어나고 있다며 그런 행태가 국제규범 위반으로 이어진다면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지고 이는 북중 간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전략은 궁극적으로 평양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또 한반도의 불안정을 시리아 정치적 소요사태와 비교했습니다. 시리아 소요사태가 약 2천만 명의 인구에서 비롯됐는데 인구가 8천만 명이 넘는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와 군사, 기술과 관리 능력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발생한 것 같은 방사능 누출 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 동북부의 안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모든 군사적 위협은 수사적 표현일 뿐이라며 북한은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협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전쟁을 결정하고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며 단지 국내적으로 반미 감정을 주민들의 단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가장 위험하고 결정적인 시기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중국 상무부가 특정 북한 광물 수출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한 이후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로 예정된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를 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통일부 임병철 정세분석국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25주년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 확립을 이번 당대회의 중요한 목표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작업의 하나로 김정은 우상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국장은 특히 북한의 표현을 보면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제1위원장이 때때로 애민 지도자의 행보를 연출하지만 이는 무한한 충성과 희생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변화시킬 때까지 중국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을 주문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한 중국 정부의 조치를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Chinese officials have made clear that they intend to implement the resolution. These measures appear to be a step toward following through on those commitments.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관리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약속 이행을 위한 한 단계 전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석탄, 철광, 항공유 등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효과적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미국은 중국이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대북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urge China to do more until we see concrete signs that Kim Jong-un has.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의 열린 유일한 길은 비핵화뿐이라는 사실을 김정은이 깨달았다는 구체적인 신호를 볼 때까지 중국의 추가 대북 압박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영국과 호주 출신 사업가 등이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과 광물 관련 사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제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과 호주 출신 사업가 등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기업과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8로스에 따르면 문제의 사업가 중 한 명인 영국인 케빈 리치 씨는 자신의 회사가 북한의 금과 은, 석탄, 희토류 등의 채굴권과 판매권을 25년간 보장받았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리치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회사도 희토류를 발견했다는 등 북한과 대형 사업이 진행 중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리치 씨의 회사는 지난 2012년 호주 증권거래소에 채굴권 보유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리치 씨 등이 북한의 국가자원개발투자공사와 계약을 맺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국가자원개발투자공사가 2012년 중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 기업으로 지정돼 이 같은 계약은 물론 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리치 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호주인 지질학자 루이스 슈먼 씨 등과 함께 벤처 회사를 설립해 투자를 받는 등 사업을 계속해왔다고 38로스는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리치 씨 등 관련 인물들은 제재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운영한 기업들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나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같은 나라들의 사실상 유령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핵심 운영진의 이름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38로스는 최근 폭로된 파나마 법률회사의 조세 회피 자료에 리치 씨 등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행적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제 북한의 광물 채굴을 통한 이익은 창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8로스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이 같은 문제들을 적발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와 같은 나라들이 제재와 관련한 법 집행을 강화해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각국 정부는 조세 피난처와 같은 금융 허브 국가에 등록된 투자자나 기업들이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서 당뇨병에 걸린 성인 인구의 비율은 세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검진과 치료 환경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7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전 세계 당뇨병 환자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WHO 조사 결과 지난 1980년 1억 800만 명이었던 성인 당뇨병 환자가 2014년에는 4억 2200만 명으로 거의 4배 늘었습니다. WHO가 집계한 국가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북한 성인 인구 가운데 당뇨병 환자 비율은 6.2%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8.5%보다 낮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성인 남성의 5.6%, 성인 여성의 6.7%가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또 성인 인구의 21.2%는 과체중, 2.5%가 비만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과체중은 몸무게가 기준이나 표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상태며 비만은 과체중보다 살이 더 찐 단계를 의미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당뇨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은 북한인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2%를 차지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심장 혈관 질환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당뇨병으로 숨지는 사람은 30세에서 69세 사이에 1,840명이었고 70세 이상에서는 2,150명이 당뇨병으로 숨졌습니다. 또 고혈당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세에서 69세 사이에 4,920명, 70세 이상에서는 6,670명이었습니다. 고혈당은 혈액 안에 당 수치가 높은 것을 뜻하고 이런 고혈당 증세가 심해지면 당뇨병이 됩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당뇨병 환자의 등록과 관련 보건 기준 그리고 당뇨병과 관련한 전략과 계획을 작성해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당뇨병 검진과 치료와 관련한 상황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HO 조사 결과 북한에서는 당뇨병 조절과 치료에 꼭 필요한 인슐린과 혈당 강화제인 메트포르민과 실포닐 우레아를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당뇨병 검진과 관련해서도 고혈당 측정이나 혈당 경구 부하 검사법 같은 검진법이 일선 진료기관에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뇨병 치료와 관련해서는 망막 광 응고술이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신장 투석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장 이식 시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국제적십자사 등의 대북 사업에 총 213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양 지원과 식수, 위생, 보건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4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스웨덴 정부가 대북 구호 사업에 총 213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웨덴 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 IFRC의 대북 사업에 미화 93만 8천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에서 재난관리와 보건, 식수, 위생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또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사업에 미화 64만 5천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은 취약계층에 미량 영양 보충제를 제공하는 등 영양 지원과 식수, 위생, 보건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올해 초 공개한 2016 대북 지원 사업 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사업에 1,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취약계층에 미량 영양 보충제를 지원하고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식수와 위생 사업에 500만 달러를 투입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위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45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어린이들에게 1년에 2번 구충제를 나눠주고 비타민 A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스웨덴 정부는 국제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에 미화 55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함경남도에서 식수 위생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시다의 소피아 웬글린 대변인은 앞서 지난 3월 VOA에 올해 스웨덴 정부의 총 대북 지원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규모와 지원단체 면에서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대북 구호 사업에 39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스웨덴 정부의 지원을 받은 단체는 유니세프와 스웨덴 적십자사, Save the Children, 프랑스 구호단체 프리미어 어전스,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 아일랜드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 등 총 6개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이베이에서 900개가량의 북한제 물건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지와 훈장, 엽서, 책자 등이 많았고 일부 물품은 미화 1,000달러의 가격표가 붙기도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이베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북한 관련 물품은 약 8,000점에 달했습니다. 이들 물품은 북한의 영문명인 노스코리아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8,000점 가운데 제3국에서 재인쇄된 포스터 등을 제외하면 실제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은 891개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은 물품은 배지와 훈장으로 김일성 주석 등 초상화가 담긴 초상휘장과 올림픽 참가와 같은 특별한 행사 때 착용한 듯한 배지, 그리고 1950년대에 만들어진 훈장 등 389점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다양한 풍경 등을 담은 엽서와 우표 등이 170점, 김정일 선집과 같은 북한 홍보책자와 사진첩이 96점이었고,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나 음반 등 DVD와 LP판이 54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일반 물품인 인민군모와 달력, 고려항공 탑승권, 그리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일면에 인쇄된 노동신문도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포장을 뜯지 않은 북한산 담배도 30갑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들 물품은 대체로 미화 20달러 미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령 날짜가 지난 노동신문은 4달러 95센트, 담배는 5달러이고 엽서 등은 희소 가치에 따라 1달러에서 20달러까지 다양한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물품에는 고가의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특히 전사의 영예 훈장이란 이름으로 두 점이 올라온 작은 배지 형태의 훈장은 각각 $999의 가격이 매겨져 있고 1959년 내무성이라고 인쇄된 실크 깃발과 안면의 인공기와 함께 뒷면에 조선 선수들이 드림이라고 써 있는 삼각 깃발은 각각 $700의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또 북한 AK 소총에 장착할 수 있는 총검은 $600, 조선말 대사전 3권 세트와 김일성 주석이 80세 생일을 기념해 제작된 사진첩은 각각 $590와 $550입니다. 평북 87-622번의 자동차 번호판은 $495라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들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불가리아 등지 출신 판매자들이 과거 판매 기록이 수천 건을 넘은 점으로 미뤄볼 때 각각의 가치에 맞는 적정 금액이 매겨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전 세계 수집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것이 이들 물품에 대한 거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 정부로부터 북한산 우표 구매를 허가받아 미국에 유통시켰던 우표 거래회사 미스틱 스탬프의 도널드 썬드먼 대표는 수집가들은 북한과 같은 닫혀 있는 나라를 더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Collectors are auto collectors just like stamps, but an unusual country like North Korea hadn't been on the US market since the Korean War. Its history.
썬드먼 대표는 특히 우표의 경우 한국 전쟁 이후 미국에 유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어도 이를 통해 북한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통로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베이는 인터넷에서 일반 판매자와 거래자를 연결해주는 판매 중개 형태의 사업체로 8억 개의 물품이 등록돼 40여 개 나라에서 약 1억 6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 2010년 겨울 발생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연평도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옥이 파손된 그림처럼 보이는데
파손이 되면서 화재까지 났고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작은 전시공간에서는 지난 3월 25일부터 전쟁 없는 평화, 연평도 포격의 상흔을 담다라는 주제로 이용하 개원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10년 11월 한국 해병 장병과 민간인 등 총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직후 현장을 기록한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요. 이용하 작가는 연평도 포격 도발 2개월 후인 2011년 1월 현장을 찾아 섬 곳곳을 촬영했습니다. 이용하 작가는 지난해부터 설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 발음이 정확치 않은데요. 이용하 작가의 이야기를 갤러리 A1의 본리 부관장이 부연 설명합니다.
과거의 연평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그 현실을 보여주고 국민 각자가 마음까지 갖도록 하기 위해서 대명적인 의미에서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서 해병 장병 두 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피해 현장을 작가님께서는 포격이 발생한 두 달 후에 바로 들어가셔서 그때가 2011년 1월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웠던 날씨였죠. 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 연평도에 있던 주민들은 다 그 김포에 있는 그 미분양 아파트에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거처를 마련해서 이주시켰던 상태이고요. 그 상태로 이제 그런 이제 지경에서 이제 작가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때 상황을 낱낱이 다 렌즈에 담으셨습니다.
이용하 작가는 지난 1972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작가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월남전에서 참전하신 전우이시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월남전 말미 그 미국에서 뿌린 그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그 현재 고엽제의 상처를 안고 있는 전우들을 많이 보면서 그런 어떤 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그 큰 뜻을 품고 계시고 어떻게든 그 전쟁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세계 유일 분단국임에도 전쟁은 마치 저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나라의 얘기로만 생각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안일함에 경각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포격 직후 연평도의 상흔을 담은 작품 28점이 나와 있는데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하루 전까지도 주민들이 이용했을 시장 골목이 불에 탄 모습, 그리고 주민들의 집 곳곳의 그을음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주택이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주택이라고 합니다. 슬라브 가옥이고요. 이제 안방에 저렇게 포가 천정을 뚫고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그 시간에 또 부부께서는 거실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안방에 있지 않고요. 그래서 화를 면했다고 하거든요. 정말 저 안방에서 만약에 두 분께서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 사진 정말 마음에 와닿았고. 네, 여기는 그 연평도에 있는 미장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미장원 내부가 파손이 되면서 화재까지 났던 것 같아요. 검게 그을린 것을 보니까.
주인이 떠난 자리를 지키고 있던 개의 모습 등 포옹 속 작은 희망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주민 100%가 모두 떠나고 없는 상태였고요. 검은 개가 그 부서진 집 잔해 속에서 이렇게 짖는 소리를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개의 그 본연의 업무라 생각하는 그 개의 짖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 집은 내가 지킨다. 작가의 마음이 와 닿았다 합니다.
서해 연안의 작은 섬 연평도의 처참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파편,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간 그 타는 폭파 흔적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주인이 다 소개령이 내려서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강아지가 새끼를 이렇게 옹기종기 낳고 하는 스스로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의 파괴와 자연적 생명이 복구되는 이 대비되는 이 사진이 실렸다는 게 되게 흥미롭고 또 작품의 어떤 느낌을 강하게 와닿네요.
이 사진들을 보고 안전과 평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관람객들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은 기억력이라는 게 잠시뿐이지 않습니까? 듣고 그 발표될 때만 잠깐 고충을 느꼈다가 또 잊어버리는데 이 사진으로 이렇게 자료화해서 남긴다는 것은 후손들에게까지 교육 효과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작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연평도 포격 때 그 아픔이 되살아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이 아직도 그 고통 속에 잠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진 우리 작가님 촬영할 때 아까 30여 채가 피해된 걸로
300여
채가 피해를 받은 걸로 하는데
이용하 작가의 전쟁 없는 평화, 연평도 포격의 상흔을 담다는 오는 17일까지 경기도 안양의 사진 전문 전시 공간 A1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한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거,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군요. 4월 13일부터 투표일 전에 미리 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투표 당일 거주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거나 일이 있어서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열린 사전투표소입니다. 오늘 8일과 내일 9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거주지에 있는 주민들도 타 지역 사람들도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에 마련된 3,500여 개 투표소를 찾아가 오늘 투표를 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은 뽑아야 하는 국회의원 후보가 다를 텐데요. 전국의 투표용지가 다 준비가 돼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투표소마다 전용 단말기가 있습니다. 투표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투표용지를 출력할 수가 있고요. 신분을 확인하고 기표를 하는데 채 3분이 걸리지 않는답니다. 함께 배부된 우편 봉투에 투표 용지를 넣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주소지 선관위로 보내지는 방법입니다.
네, 이 투표 방법도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군요. 공식 투표일이 따로 있으니까 이 투표할 수 있는 날도 더 많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편리하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4월 13일 선거일은 공식 휴일이기도 하지만 뭐 투표 당일 일이 있다면 투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고 국가적으로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오늘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에는 넥타이르맨 직장인들의 발길이 이어졌고요. 서울역, 용산역, 또 사전투표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 인천공항에 마련된 투표소를 들러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네, 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군인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더군요.
네, 군 장병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대 소속된 유권자가 64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병사가 41만여 명입니다. 군 부대 안 투표소에서 사전에 투표하고 우편으로 선관위에 전달했던 과거의 부재자 투표와는 다르게 일반인들과 똑같은 전국 3,500여 개소에 마련된 공식 투표소에서 부대와 가까운 지역을 정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의 상황은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투표 진행 상황 코너에서 시간대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지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한국이 다시 대규모의 중국 여행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최근에도 6천 명이 넘는 단체 관광객 소식이 있었는데 한국으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중국 아우란 그룹의 포상 휴가자 6천여 명이 인천에 도착해서 서울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는 중맥 건강 산업 그룹의 임직원 8천 명이 서울을 대거 방문합니다. 지난해 메르스 때문에 한국 관광업계가 타격을 입었을 때 이 서울시장 등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중국에 직접 찾아가서 아주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인 성과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외국인 50명 이상이 이틀 이상 머무른 기업 회의를 열거나 단체로 포상 관광을 올 때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서울시의 손님 맞이 준비가 지금 바빠졌습니다.
네, 이 제주도에도 중국의 그 큰 자본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단체 여행객의 서울 방문이 좀 반가운 소식이라면 제주도의 중국 자본 유입은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계, 건설업계에 중국의 영향력이 일고 있다 이런 분석의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9년에 완공될 제주도에서 가장 큰 38층짜리 초대형 복합 리조트가 있는데 그 시공사로 중국 건설사가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 과거에 한국 건설사의 해외 진출 소식은 저희가 많이 들어왔고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중국 건설사의 한국 진출은 좀 낯선 소식이긴 하군요.
그렇습니다. 제주도 공항 인근에 들어서는 그 드림타워 카지노 복합 리조트입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1.8배 규모인 30만 2,700평방미터의 쌍둥이 건물로 지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주도의 상징적인 건물이 될 곳입니다. 중국 건축 고분 유한공사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이 한국 롯데관광개발과 중국 녹지그룹이 공동으로 발주한 공사의 최종 시종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한국의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에 중국이 건설하는 초대형 건물. 한국 건설사들은 한국 업체가 세계적 수준과 기술력을 갖췄는데 안방을 내줬다. 그래서 아쉬워하고 있기도 하고요. 영업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투자금 기반으로 시공권을 따낸 것이어서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이 한국과 중국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TV 드라마 소식입니다. 이 태양의 후예 시청률이 30%를 넘어섰네요.
그렇습니다. 같은 시각에 텔레비전을 보는 한국민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방송분의 최고 시청률이 33.5%를 기록해서 화제의 드라마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방송 전에 16부작 모두가 완성된 이 사전 제작 드라마고요. 중국 자본이 투자된 드라마입니다. 중국 시청자들도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iQIYI를 통해서 같은 시각에 시청을 하고 있는데 회당 조회수가 1억 번 이상 누적 조회수는 20억을 벌써 돌파해서 이례적인 기록을 낳고 있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해외 판권 판매도 기록을 낳고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중국에는 회당 25만 달러에 팔린 데 이어서 일본에는 회당 10만 달러, 영국, 프랑스, 유럽을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대만, 홍콩, 필리핀, 미얀마, 미국 32개 국가의 수출을 끝냈고 또 수출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드라마의 인기가 굉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국 국영방송인 BBC 뉴스에도 이 드라마가 소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아시아를 휩쓸었다 이런 내용으로 BBC 뉴스 온라인판 중심부에 소개가 됐습니다. 태후 신드롬이라는 이름으로 이 국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의 내용과 인기를 조명했는데요. 32개국에 팔린 이 드라마, 한류 드라마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의 공식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색다른 드라마이고 남녀 주인공의 사랑 전개도 운명이 아니라 전쟁의 긴급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군대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적인 군대 로맨스가 통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태양의 후예와 관련해서 연관 검색어로 북한이 떠올랐더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드라마의 첫 회가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군인들이 대치하는 상황을 소재로 했었습니다. 또 어제 방송부는 아예 남북 고위급 회담이 드라마의 주된 이야기였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을 관철시키려는 한국 측과 또 요구 조건을 내걸며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북한 고위 당국자의 신경전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이루어졌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특전사 대위입니다. 남북회담장의 경호원으로 선발이 됐고요. 평양과 서울에서 또 비무장지대에서 인연이 된 북한 군인, 상위 계급의 군인인데 가깝지 않은 특별한 우정을 그려냈었습니다.
네, 이 군대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또 남북 간의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일 것 같군요.
결론은 이산가족 상봉은 남측의 바람대로 이루어졌고요. 북한군을 해외 용병으로 보내면서 개인의 이익을 취했던 북한의 고위 당국자 평탄치 않을 귀국을 예고했습니다. 극중에 등장한 평양 고려호텔 옥류관 냉면과 한국의 국민간식 초코파이는 이 남북한 군인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도 한국의 다양한 소식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 하셨습니다. 곧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해서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